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식물 가운데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예뻐서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하루도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전도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 헛되나 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성경에서는 플리팅,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실까요? 이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아십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생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일곱째,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덟째,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열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4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은 관리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심판하든 세상의 법정이 나를 심판하든 나는 조금도 상관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내가 죄 없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마다 적절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폴로와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쓰인 것을 넘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편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뽐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바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처럼 내놓으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를 누리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 박해를 참고 견딥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땅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타일러 잘못을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스승은 만 명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가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변적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나팔 불 때가
레위기 제2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라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라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여자와 그 짐승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제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자 또한 오라비의 벗은 몸을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둘 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는 누이의 몸을 벗겠으니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 몸을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피 나는 샘을 범한 것이고 그 여자도 자기 피나는 삶을 열어보인 것이므로 둘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너는 또내 이모들의 몸이나 내 고모들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제 살붙이 몸을 범하는 것이므로 그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제 숙모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둘은 벌을 받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형수나 죄수를 데리고 살면 이것 또한 역겨운 짓이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므로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고통의 몸 교만 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러한 당부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격이요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낙심이나 중단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귀중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신앙의 지도자들과 교우들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 지상에서 개인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칼로포이에오, 칼로스, 본래적인 의미로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덕스러운, 보다 나은, 공정한, 좋은, 정직한, 요한복음 10장 11절이나 로마서 12장 17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준수하다, 실천하다, 일하다. 누가복음 3장 10절이나 요한복음 5장 11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진 말들이 결합인데, 이것은 두 가지 입장에서 신앙의 사람들과 더불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라는 말은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다가, 좋은 일을 만들어 가다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이러한 항목들은 아무래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이 아닐까 이해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보다 나은 것을 준수하다가 공정하고 정직한 것을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의 항목들은 죄악과 불공정의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란 이 죄악된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죽음의 일뿐인 이 세상에서 삶의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연약한 천국의 백성을 양육하는 일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비결을 베드로 사도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심하고 다짐하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 엔카이니죠. 라는 그리스어인데, 나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실망시키다, 활기를 잃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쓰이는 말은 당연히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을 하다가 약하게 되거나 실망되어서 활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한 일을 중단하게 되는가? 왜 낙심하지 말라는 당부가 필요한가?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부서마다 각 나름대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하는 과정이나 그 했던 일들이 낙심시키고 가슴 아프며,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까지 흠집이 생겨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보장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과 충성을 인한 허탈과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조차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전서 9장 전체에서 항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바울사도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고 오늘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교회에서 일을 하되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 특히 육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란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그 결과를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칭찬, 자신의 만족 모두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수도 약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뿌림이 내일의 영광을 결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보는데 이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전반절이 반대말로 이해되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역시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심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령한 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대가보다는 보다 영원한 미래를 기대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하는 것에도 정직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십니다. 헛된 욕심은 금물입니다. 뿌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서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 다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 중심으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아직 물이 찬 논바닥에 몇 판을 설치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해를 쳐다보고 구름을 쳐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와 홍수, 병충해, 태풍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벼를 따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독백으로 뿌리던 벼씨가 누렇게 고개를 숙이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농부의 자세를 신앙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자연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위대합니다. 여기서도 그냥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단념하지 않고 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이죠. 주님의 일은 언제나 말보다는 육신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실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적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육신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단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러한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보릿고개 같은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때나 이때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16편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계시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희생에 대한 당장의 대가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을 위하여 힘든 것은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 내가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칭찬 받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하고 애써 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력을 소모하면서도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투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적인 일에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위로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이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근처의 쿰란에서 발굴된 구약 사본을 보면 문단 구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과 절을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행을 바꾸어 쓴 문단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본문을 이 문단보다는 더 큰 단위인 452개의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문단을 영어로 패러그럽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큰 단위인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섹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모세오경인 토라를 3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읽을 분량을 세다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세다림은 단원에 해당하는 영어 섹션으로 볼수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세다림은 원래 순서나 차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각 장을 숫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때는 16세기 경입니다. 오늘날 성경 66권은 총 1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총 1188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편 118편을 포함해 그 이전에 594장이 있고 그 이후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18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은 시편 118편입니다. 넷째, 이와 같은 장과 절 구분을 통해 살펴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절은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을 숫자로만 표기한다면 1188. 신기하게도 성경의 총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편 118편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성경 한 중심에 위치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두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는데 그들과 달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